자, 오늘은 학계서 마지막 시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면서 학계의 메시지로는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 메시지 봤죠? 같은 9월 24일에 시간대를 달리해서 주어졌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의 그 마지막 절을 보시면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시작이 마무리가 되어졌죠? 19절, 곡식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뿌릴 씨앗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지금 창고에 종자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농부이신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뭐 지금 3부 예배는 없으신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자, 우리가 이 마음을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씨앗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농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인 겁니다. 저로서 말하면 설교 원고를 안 들고 본당 위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저 앞뒤가 가로막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어지고 있는 제2성전의 모양새를 보니까 과거 것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볼품없어요.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리 겉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계에게 주어진 말이 뭐냐면 너희들 이 성전의 외형을 보지 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지금 농사도 안 돼요? 성전도 볼품없어요? 일도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사방이 가로막힌 격인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요? 학계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걸출한 선교자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학계 선지자는 아주 짧고 굵게 한 넉 달 정도 섬기고 사라졌던 식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에 불을 던졌던 인물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까 2부 때도 그 이야기 똑같이 드렸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뜨거운 불이라고만 규정하면 그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뜨거운 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초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특성상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 때 어떤 시대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춤추지 않는 시대입니다. 즐거운 일에 즐거워하지 않고요. 슬픈 일에 더 이상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아요. 굉장한 그 사무쳐지는 냉소주의, 마치 서리빨 같은 냉소주의가 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능만 하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진짜 그대로 믿고 있다면 누가 차가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냉소주의와 어려운 시대, 학계가 맞이했었던 그 어려운 시대. 우리는 그 시대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그들은 나라를 뺏겼잖아요. 경제력도 없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그가 부름받아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불태우다가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 60년 된 중년 교회이지만 더 뜨겁게 지난 날보다 이 어려운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뜨거움이 더 필요해요. 더 뜨겁게 기도하여 주시고 금요일 밤에들 많이 모여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풀어놓고 쏟아부어드리는 기도를 다 아버지 앞에 할 수 있게 되어주시는 학계의 심정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놔요. 예를 들어서 다 털어놓는다고 한번 상상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다 털어놓을 때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충분히 믿고 있고 이 사람하고는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전부 다 걸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쏟아부어드리는 기도가 왜 안 될까요? 왜 뜨거움이 부족할까요? 그분과의 관계의 문제일 거예요. 많은 부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합제일교회 학계와 더 같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땅을 살아내고 있고 정말 서리빨도 같이 차갑고 냉소주의가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복음이 주는 감격, 복음이 주는 뜨거움, 사람을 향한 애정, 안타까움, 애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계는 그와 같은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주었던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위대한 반전을 준비시키셨죠? 자, 보세요.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까지는요. 안 좋았어요. 지금 창고에 종자도 없고 지금 열매도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원인과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주로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학계서에 등장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먹으면 배불러야 돼요.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어줘야 됩니다. 입으면 따뜻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저주했다 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겁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먹으면 배부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시원한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원인과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원인과 결과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 설명되지 않을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설명, 하나님이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설명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오늘 학계에서 이 장을 꾸준히 쭉 가만히 놓고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은 인과관계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을 하고 원인과 결과로 말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 그 약속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 겁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일들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고난일지라도 우리 주님으로만 설명 가능한 일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어지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 오늘은 말씀의 결론을 전체 학계에서 1, 2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19절에서 말했던 이 복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복의 정체가. 오늘 그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본문 20절, 21절로 가보시면 자 이제 네 번째 메시지의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복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누구에게요? 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정도는 이제 저와 여섯 차례 학계서를 공부했다면 아 그때 당시 유다 총독이었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스룹바벨에게는 두 종류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첫 번째 종류가 21절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죠? 첫 번째 메시지. 창조 세계를 뒤흔드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학계에게. 이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자, 일단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스룹바벨. 제가 여섯 차례 지나오면서 계속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급은 했지만 설명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자, 오늘 아주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스룹바벨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유다의 총독이니까 왕의 역할을 했다. 왕을 세울 수는 없었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기 때문에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다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누구냐? 자, 스룹바벨은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그의 유다식, 히브리식 이름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제1동포들께서는 한국인 이름도, 한국 이름도 있고, 일본 이름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송인 추성훈 유도선수가 추성훈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아키야마라고 하는 이름이 있듯이, 이름 두 개씩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아마도. 바벨론식 이름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두 가지의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조합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벨론의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첫 번째 의미가 바벨론의 씨를 어떻게 했다고요? 뿌리다. 씨를 이렇게 쑥쑥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바벨론의 눈물, 바벨론의 슬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마도 바벨론에 뿌려진 눈물이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벨론에 뿌려진 눈물의 씨앗. 가요가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제가 한 곡 좀 뽑아드려요? 네, 마이크 가져오시면 예배 끝나고 제가 한 곡 좀. 바벨론에 뿌려진 눈물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감상적이고 사실상 슬픈 이름이죠. 그는 굉장히 슬픈 시대에 부름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 때 그렇게 부르면 그 역할 감당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수룹바벨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그 영광과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역할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이름 뜻도 얼마나 슬퍼요. 바벨론에 뿌려진 슬픔, 바벨론의 눈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이 네 번째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나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그 주안점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총독 수룹바벨에게 주었던 메시지인 겁니다. 자,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준다고 했죠? 21절 다시 보시면 첫 번째 그림 뭐냐면,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자, 첫 번째 메시지 뭡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창조세계가 흔들리는 환상을 보여줘요. 창조세계가.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46편인데 1, 2부 때는 보지 않았으나 3부 때는 한번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 스크린에 성경을 안 올려드려요. 시편 46편 잠깐 보실까요? 자, 성경을 여러분 오랜만에 좀 넘겨서 찾아보십시다. 이게 또 성경 찾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시편 46편 보시면 여기 뭐 난리 나는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요. 산이 들려서 막 바다에 빠지고요. 바닷물이 솟아나는데요. 이거 뭡니까? 요즘 말로 쓰나미예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그림이 대표적으로 46편인데요. 많이 등장하는데 공통적인 신학이 뭐냐면 이 표현들 속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리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두 번째가 더 주안점인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2장 그 21절에서도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이것 속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주안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모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살아가면서 막 기술이 지금 진보되어졌고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아세요?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던지 그림도 그리고요. 소설을 쓴다고 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심지어 학계에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타이핑 쳐놓고 설교 원고 만들어줘 하면은 설교 원고 한 편이 나옵니다. 물론 이 설교 원고는 제가 쓴 겁니다, 여러분. AI 그놈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은 구약은 조금 부족하지만 설교 원고를 읽어보면요. 그럴듯해요. 보통 사람보다 낫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이 지금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수집하여가지고 설교 원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다고요. 그림도 잘 그려요. 막 그 소설을 써요. 막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것만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많은 진보를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너무너무 늘어났어요. 인간의 기술이 진보되는 것에 훨씬 더 크게 아마 배수, 3배수, 10배수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속속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재앙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3부 예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이 기후를 지금 제가 매주마다 기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4월 역대 우리나라 최고 기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남아시아는 지금 4월에 지금 막 50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막 난리가 났다고 해요. 이거 거의 기후 재앙이에요.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재앙으로 닥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손대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게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요 속에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그림인 거라고요.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바인 거잖아요. 땅과 하늘이 진동되어지는 그림이 등장하죠.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그게 뭡니까? 고난이라는 놈이에요. 시편 46편과도 같이 환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산과 땅이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로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앞뒤를 알 수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땅과 하늘과 산과 바다가 뒤집어지는 역사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인 거고요. 그것은 예고하고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오는데 고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건인 거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 앞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적신으로 앞에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가 비로소 고난을 통하여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건인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어주시는 믿음의 눈이 점차점차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과 하늘에 진동되어지는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고요. 자, 두 번째 그림 볼까요? 22절 보세요. 또 한 가지의 그림. 자, 두 가지의 그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 열강들이 고꾸라지는 모습을 지금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22절 다시 눈을 더 보시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엎을 것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9장 21절을 찾아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정확히 똑같은 이 히브리 말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요 2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하여 한절 속에 등장하고 있죠. 이 표현은 애굽의 전차 부대가 홍해에 수장될 때의 그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절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애굽의 전차 부대가 멸망해요. 지금 무엇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권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그들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인 척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고꾸라뜨리세요. 지금 우리도 보는 바인 거잖아요. 우리도 느끼고 있는 바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민주국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진짜 자유를 누리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 내 뒷덜미를 붙잡고 막 비운들고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 뭐지? 뭔가 내 위에 내 뒷덜미를 잡고 나를 향하여서 왕노릇 하려 하고 있는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실체가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실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막 예속이 되어져서 막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무엇일지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어둠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이 학계에게 보여줬던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열방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결정권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또 만족감을 느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시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서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서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신앙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던 중에 어떤 식의 묘사를 하냐면 주권의 이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주권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왕권이 내게 있다가 그분께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전부 다 이양해드리고 그분께 결정권을 드려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여줬던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학계에게 저 열강의 무너짐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 마지막 23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수룹바벨에게 약속했던 중대한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23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신묘막측한 이야기,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사실상 학계에서의 마지막 말이면서 요지이고 전체로서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네 개의 메시지의 종착점이에요. 자, 다시 한번 23절 한번 보세요.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세웠대요. 뒤에 보면 택하였다는 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는 말도 등장하고 있어요. 자, 알지 못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단 말이죠. 너를 세웠고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이제 구속사적인 표현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수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았대. 인장. 인장이 뭡니까? 인장? 인장이 뭐예요? 인장 도장이거나 인장 반지를 뜻하는 게 이제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인장 반지일 경우에 매우 귀한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항상 몸에 지니도록 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장 정도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장 도장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졌냐면 문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봉투에 왜 인장 도장을 찍잖아요. 열지 못하도록. 그렇죠? 인장 도장의 역할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수룹바벨이 그렇게 인장 반지요, 인장 도장으로 역임되어졌고 세워졌고 선택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 개인 인간에게 주었던 어떤 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대한 구속의 그림이 있단 말이죠. 자, 그 설명을 위하여서는 성경 한 군데를 꼭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자, 학계서 다음 책인 스가랴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것은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다 열어보시고 이거 여러분 눈으로 스가랴는 이 수룹바벨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저 여러분이 몇 절 정도를 좀 교독하여 좀 읽어보도록 하시죠. 스가랴 4장 6절 다 찾으셨나요? 자, 교독하여 읽도록 할 때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릴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자, 스가랴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스룹바벨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산, 니까 짓게 뭔데? 좀 이 정도 표현인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평지가 된대요. 자, 어디에서 읽어보셨을 만한 말씀이죠? 어디 등장합니까? 네? 이사야서에 등장하죠?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골짜기가 메워질 거래요. 산이 깎여나가서 평지가 될 거래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해 두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정확히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이 깎여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룹바벨이 올 때 은총 은총이 그에게 쓸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9절 스가랴서 4장 9절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고 완성하는 자로 스룹바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한 그림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성전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성전인 우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나타나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로. 그러니까 네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강력한 종말론적인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보좌를 버리고 이 죄 많은 땅에 뿌려져 흩어지셨고 그리고 그분은 슬픔의 씨앗이 되셨어요. 왜 슬픔의 씨앗이죠? 스룹바벨처럼. 성부 아버지의 마음이 슬펐어요. 아들을 내어놓다니. 그는 이 땅에 뿌려진 슬픔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의 기초로 시작되어져서 완성되어질 일이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9절에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학계서 2장 19절에 그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된 소망이 있다는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농사도 성전 공사도 다 중단되었어. 희망이 없어요. 제일 큰 절망은 지금 그들이 지어지고 있는 제 이 성전을 봤을 때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네요. 그 일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세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온 인류의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하신 분, 우리에게 소망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승리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다시 드려볼게요. 거룩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못 만들죠?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부정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부정하게 됩니까? 부정하지 않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요. 죄의 보편성이에요. 죄는 끔찍해요. 온 세계에 편만하게 있고요. 우리로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은 거룩한 물이라 부름받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질서와 원리를 유일하게 거스르신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파하여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결국 학계서의 중심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그것으로 충만하여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은 그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현장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분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면요. 그분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계속 우리의 옆구리를 찔러대실 거예요. 아마 괴로우실 겁니다. 그냥 있지 못하실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꿈틀꿈틀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 대표적인 현장이 예배 현장인 겁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 60년 된 교회로서 매 예배마다 감격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좋으신 분 예수님과 만나서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